안녕하셨습니까? 좋은 안식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교과는 제6과가 되겠습니다. 6과의 제목은 성령과 거룩한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삶. 교과의 주제가 매우 우리에게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숙고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기억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의 어떤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언젠가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어떤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성령 충만은 결코 그리스도인 삶의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무엇인가 하면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어떤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 찾아오는 어떤 간헐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경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교과를 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언급하고 오늘의 교과를 좀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경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경험이 아니라 그것은 지속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과는 계속해서 사실 지난주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는 듯이 보이는 주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삶,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결한 삶, 또 다르게 설명한다면 성화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오늘 교과의 기억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잠깐 살펴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결의 문제 혹은 성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의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인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성화된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뭐 우리 정신이 성화된다, 우리의 마음이 성화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이기도 한가 하면 이것은 우리의 몸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인 그러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 성화라고 하는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성화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거룩함에 대한 요청을 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과를 우리가 다루면서 함께 생각해야 할 질문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왜 거룩함에 대하여 요청하고 계시는가? 뭐 여기에 대한 대답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이 오늘의 교과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문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때 때때로 제 뭐 이것이 정확한 관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보는 관찰한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어떤 이 성화나 거룩함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관찰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상당히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뭐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찾아올까요 우리에게? 예. 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뭐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거룩에 대한 요청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그런 요청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찾아오는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 마음의 부담들이 생겨날까? 아무 부담이 없습니까?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울까? 왜 부담스러울까?
죄를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 제 생각에는 뭐 우리가 죄를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좀 죄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죄를 적용시키는데 동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의 긴장이 항상 있어요. 어떤 긴장인가 하면 사실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도 못하지 않아. 거룩하지가 않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 성화라고 하는 문제를 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성결한 것이다. 성결한 삶이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적용한다면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조금도 못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는가 하면 성결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늘 보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실이에요.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과 이 거룩의 초청, 이 거룩의 요청, 거룩함에 대한 요청, 하나님의 이런 것은 무엇처럼 보여지는가 하면 너무나 못한 것으로, 지고한 것으로, 너무나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먼 어떤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처럼 보여지는가 하면 우리의 하나의 이상처럼 보여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이상이라고 하는 이 문제 사이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부담을 느끼고 또 긴장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 항상 성화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어떤 부담이나 염려 같은 것은 또 무엇과 관련해서 종종 나타나는가 하면 왜 우리가 성화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와도 관련해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해서 종종 우리는 거룩함, 성화, 성결함 뭐 이런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청하시는 그러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성결한 삶을 또 어떻게까지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완전한 삶, 또 죄 없는 삶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무엇과 연결 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왜 성화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가 성화에 대하여 가져야 할 또 거룩한 삶에 대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이해인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성화되어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원하는 그 갈망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실 그 성화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쭉 던져볼게요. 첫째, 누가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누가 성화를 이루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인가? 인간이 하는 일인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엇이 성화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성화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성화되느냐? 이것도 역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그러면 성화가 일어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또 어디서 성화가 일어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화와 관련된 이 다양한 질문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룩함에 대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가? 뭐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교과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성결의 문제 또 성화, 거룩함 이런 문제와 관련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먼저 우리가 성령과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할 그 아주 작은 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그 분의 그 실체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를 못하시는 영인가요? 성결케 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은 무엇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이건 뭐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오늘의 주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먼저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이 특별히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명한 그분의 요청을 읽게 되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으로의 초청입니까?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누가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누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하는 대답은 대부분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을 미스하는 것이죠.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사랑만이 하나님의 속성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균형진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 이사야 6장 3절, 계시록 4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분으로 묘사됩니다. 어떤 단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는 이게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두 번 반복돼. 근데 두 번 반복도 아니라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것은 그분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순결함과 도덕적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궁극적 선이시며 죄악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까요? 왜 그분이 사랑이신지, 왜 그분이 거룩한 분이신지, 뭐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아니고 그냥 사랑이시든 뭐 혹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든 뭐 아무렇게나 그분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균형진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니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닮고 싶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그분 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면 무엇이 없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데 있어서 기형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균형진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분을 무엇하기 때문에 닮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뭐 그뿐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하지 않게 돼요. 그분이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 두 번째, 그러면 그 거룩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사실 이 거룩함에 대한 요청,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한 그분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이제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함으로의 하나의 그 초청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정짓는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또 이 교회와 공동체를 결정짓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거룩한 분일까요?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것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잠깐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set apart from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러면 set apart from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이 함축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대단히 상대적 개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다 그런 의미. 그런 의미로 볼 때 상대적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 그분이 왜 거룩한 분이냐. 피조물과 무엇되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3장 5절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모세가 선 땅이 무슨 땅이 됐는가 하면 거룩한 땅이 됐어요.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슨 토질이 달라서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흙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땅과 구별되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룩한 땅이다. 지금 그 땅에, 그 자리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다른 땅과 구별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안식일이 다른 날과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예? 안식일의 공기가 다릅니까? 안식일의 시간이 다릅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그날이 거룩하냐 이거예요. 그 거룩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날이 다른 날과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갖다가 다른 날과 똑같이 취급해버린다면 하나도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또. 물론 하나님께서 그날을 다르게 구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역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날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만들어버리면 안식일은 하나도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신 그 거룩한 날을 우리 역시 다르게 무엇해야 돼요?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식일이 구별된 날로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때 비로소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한 시간으로 초청하신다, 이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엇을 쉐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하면 그분의 거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갖다가 우리에게 자꾸만 무엇하게 하시는가 하면 참여하게 하세요. 우리 히브리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이유도 여기 나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거룩함에 대한 요청을 하고 계실까? 왜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자꾸만 부르실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게 그분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 참여케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쉐어한다는 뜻이에요. 나눈다 이 말이에요. 공유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나누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인가 하면 선물이에요. 거룩함에 대한 초청. 이것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볼 때 또한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구별된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의 모든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여러분, 내 자신을 갖다가 세상과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내적인 어떤 자질 이런 것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롭고 순결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된 백성 혹은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거룩함, 이것은 완전한 것 그리고 또 죄 없는 상태 이런 것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거룩한 삶 혹은 성화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무엇과 결부시키는가 하면 완전 혹은 죄 없는 삶 이것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니까 계속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게 아무리 봐도 내 삶이 그렇지가 않은데 완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갈등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그냥 마음은 부담스럽고 과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성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는 조금 뒤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지만은 먼저 성화와 거룩함과 완전과 죄 없는 상태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거룩함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하면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여진 사람들이고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성화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란 뜻 아니에요? 거룩해진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읽게 되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하나도 못하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들 역시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성도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누가 성화를 이루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대답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화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디도서 3장 5절, 히브리 13장 2절의 말씀들을 교가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람들을 거룩해 하셨다고요? 그분의 피로써.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성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사실 성화의 방법은 참 다양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다 달라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정해진 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면 참 곤란해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아요. 다양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게도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내가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나 없나 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극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범하니까.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마다 다르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화도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마치 무엇처럼 식물의 성장이 각각 다른 것처럼. 그러면 어떤 식물은 못해요. 빨리 자라는 것도 있고 어떤 식물은 아주 더디 자라서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식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식물도 다양한데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성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리스도인 삶의 어떤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르게 자라든 늦게 자라든 간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잘한다는 사실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잘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잘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어떤 것도 잘하게 할 수 없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식물이 자라려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뭐를 공급해줘야 돼요? 물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물을 특별히. 그래서 성경에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물 주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고 물 주는 일을 누가 했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저절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늘 이제 우리 그 고민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아 사실은 궁금하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물 주는 일인데 그게 다른 말로 한다면 선택입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선택하는 일이 필요해요. 어떤 선택이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내가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해라 따르라 그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무엇해라? 들어라. 선택하라.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늘 놓여있느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선택.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고 육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 선택은 인간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선택의 결과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생겨나고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 결국 성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보태라. 바라보자. 이것 역시 우리가 선택한 일입니다. 바라보든지 안 보든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표상하고 있는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시작. author. 저자. 그런 의미예요. 믿음의 아주 믿음을 갖다 시작하신 분.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 믿음의 종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어떤 처음,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우리의 믿음의 완성까지. 이 모든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그 모든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도 않습니다. 내 믿음이 아 자라야지. 아 믿음아 좀 커라. 아무래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아주 절대 되지 않는다. 이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스도시다. 처음 우리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도 누구셨고? 그리스도셨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어떤 성화라고 하는 이 문제가 무엇으로 귀결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여기 그 교과에 나오는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좀 함께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데 성화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일생 동안 성화와 성장을 일으키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언급을 우리 교가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화는 얼마 동안 일어난다?
일생
동안. 성화는 일생의 작업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계속적으로 그 거룩함을 향해서 무엇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정말 최상의 상태죠. 가장 궁극적인 선이죠. 궁극적인 의죠. 그 궁극적인 거룩의 상태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죄와 투쟁한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교회에 그 언급된 부분 제가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함의 표준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로마서 7장 12절 또 디모데전서 1장 8절의 말씀 아주 짤막한 말씀드리니까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이 깼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두 성경절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분은 누굽니까? 사실 이건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되는 부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율법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율법을 무엇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율법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사랑해야 돼. 왜? 그것이 좋은 거니까, 선한 것이니까, 의롭고 거룩한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기는커녕 아주 싫어해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없으면 하고 그러니까 율법 폐했다 뭐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좋은 것을 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좋은 게 왜 폐해집니까?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폐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못하기 위하여 온 것 아니다. 폐하러 온 것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루어집니다.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표준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지되지 않고 모든 부분이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불편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무엇으로 생각을 해요?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해.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자는 좋은 게 아닌가?
율법주의자란 말은 신학적으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 지키는 것이 내 구원의 한 수단이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내가 구원을 획득한다.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율법주의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다. 그게 왜 나빠요? 네? 여러분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 아 지키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을 그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 개념으로 생각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실하게 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실함과 거룩함의 표준으로서 늘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떠한 의미로서 늘 생각하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성경은 무엇으로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먼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완성이다,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티베이션이죠, 일종의. 그 동기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죠,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거룩함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을 따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가? 아까 뭐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거룩함으로 계속 그럼 초청하시느냐? 또 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러면 또 우리는 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가? 만약에 거룩함에 대한 갈망, 아까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겠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그러한 갈망, 그런 추구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또 그분의 속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내 안에 선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성결한 삶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우리가 뭐가 선이고 뭐가 의이고 뭐가 거룩한 것이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심어주셨는가 하면 이 의에 대한, 선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갈망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누가 심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내 안에 그런 진정한 의미의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쉽게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맞구나. 이런 사실을 갖다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이런 갈망이라고 들 생각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향해서 물어봐요.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을까?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런 열망이 내 안에 있나. 나는 선에 대한 어떤 큰 갈망이 있는가. 그럼 전 그 여러분 그 뭐라고 할까? 거짓말 밥 먹듯이 하면, 그리고 무슨 이런 뭐 절대적인 선에 대한 어떤 열망과 그런 갈망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 양심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갈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실수하고 잘못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몹시 괴로워야 합니다. 고통스러워야 돼요,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돼요.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하고서도 우리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육체의 소욕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경험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선한 갈망 때문에 일어나는 경험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무모한 싸움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돼요. 싸울 포기해서는 안 된대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가 죄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다.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된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과오에 대한 익스큐스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서 아주 고동치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선한 영적인 갈망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교과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가